순서를 따라서 7월 달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생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별나게 핍박하다가 그 나이가 서른이 가까운 때에, 대개 학자들마다 이야기할 때에 그 나이가 서른이 가까운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시는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을 이끌어주는 선배들과 함께 거의 15년에서 18년, 20년여 가까이 그저 지역교회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그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다시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냥 지역교회에 있다가 그냥 지나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나이가 지금 40 중반에서 50 될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라라는 것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그날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전혀 뜻하지도 않게 생각하지도 않게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저의 삶에 나타나고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성령님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분들 주위의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간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만나게 되고 거기 대해서 야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좋을 것인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유기적인 마음들이 쭉 왔던 것을 성령께서 컨펌해 주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보내면은 누가 좋을까?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대화들이 자기네들 가운데서도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설왕설래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여러분 전혀 아무런 생각 없다가 그저 갑자기 집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사업체가 생겨서 그날 가서 무조건 그렇게 계약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약하고 사인하기 전에는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여기저기 대해서 마음의 추스림이 있고 정말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고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사인할 때에는 이제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약속하는 법적인 리스폰시빌리티로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라도 그들의 노자라든지 또는 선교 비용이라든지 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밀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날 얼굴을 익히 아는 사람들끼리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관심 가질 필요도 별로 없고 그저 말은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만 따라가기도 숨가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난감하고 어색하고 힘든 일인지, 그 신용만 내보아도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사업장이든지 또는 내 가정이든지 또는 내 이웃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은 그 불편한 진실을 당장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가 편안한 안정권에 눌러앉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난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오는 날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시마다 때마다 꾸준히 있었기에 자기네들의 그 문화권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왔었기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 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이 또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구호입니다. 여기 대해서 복음을 전하자 말하면은 아마 거기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쓴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떠나면서요 제일 먼저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로마서나 무슨 뭐 고린도 전후서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팔로우업하는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것이 제일 먼저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것이 그 이름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리스 북부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북부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데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일생들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AD 한 5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거가 AD 한 6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따졌을 때에 그저 한 20년에서 15년 요 남짓하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3주밖에 안 보낸 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보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편지들도 저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어겐 분명히 많은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다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교회들이 받아들일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것이구나.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를 가지는 그런 서신들 중에 하나에 여기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를 보내었던 여기에 있던 어떤 유전인자가 이 안에 있었기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할까?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을 때에 19절과 20절에 읽어보시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인생의 자기의 결론입니다. 여기 2장에 한번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추상적인 일인데 그 추상적인 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일이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에다가 사도 바울은 올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여기에다가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최종 수입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허준이 말할 때에 상도에서 장사에서 남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얼굴을 말할 수 있고 편지를 보내면 받아줄 수 있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그 말이 맞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나의 노력과 생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3주입니다. 3주.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불과 3주를 사귀었지만은 그 바울 안에 있는 끓는 열정과 뜨거운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질러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랫동안 만나고 오랫동안 저는 그런 거한거 아니라고 보면 사도 바울이 잠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함께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느 날부터 사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나이도 어리면서 성격도 안 좋아요. 그리고 출신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급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나 그 뒤에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내가 족보로 말할 것 같으면 베냐민 집안이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안쓰럽고 치졸스러울 정도로 그런 애틋하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역사하는 이 복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확 불질러 놓았던 것처럼 3주 동안 만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질러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어디에 투자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을 남겨 놓았습니까? 여러분, 한번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제 인생에 볼 때야 한 10여 년 전에도 어떤 분을 이렇게 집회 가서 잠시 만났어요. 잠시 만났는데, 그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또 떠나야 되고, 그분은 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오셨는데, 그 부인과 같이 잠시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했던 말이, 어떤 사람은 10년을 사귀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을 만나도, 10년을 사귄 10년지기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10분 정도 대화하는데, 그 부인과 대화하는데,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이 저에게도 들어오고요. 일방적인 거죠. 근데 우리 둘이의 만남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분이 하는 사역이나 제가 하는 사역이나 또는 우리들의 그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곳곳에,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키우는데 어색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서 서비스를 이렇게 마치 물건 사듯이 내가 돈 얼마 내면은 서비스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치 예배도 서비스니까 내가 이 정도 주고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데는 익숙하고 그런 데서 활동하는 것은 익숙한데 사람을 키우라 그러면은 그것은 영 나치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교회 생활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그거는 그저 이렇게 익숙하게 잘 돌아가는데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할 줄을 모릅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제자를 세우라 그러면은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그 정말로 살이 치고 살점이 치고 피가 튀는 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불편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애를 한명 키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저귀를 얼마나 갈아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손발이 깨끗하고 엄마가 너무 모든 게 깨끗하면은 그 애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키워졌는지 대답하라고 하면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모은 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산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이 어떻게 키워졌느냐? 그러면 사람이 안 키워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키워집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키워진 거지.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기 대해서 헛수고했다는 이런 간절한 그 포커스와 집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조직만 키웠지, 덩치만 키웠지, 사람을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생하고 함께 상생하고 불교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생하는 이 일을 가는 곳곳마다 가니까 새롭게 되고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세웠으면은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는 또는 모임은 이런 일들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한 점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요. 흩어지게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가 없어졌다고, 건물이 없어졌다고, 누구 옆에 없어졌다고 사그러 들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불빛이 퍼져가는 일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지요. 밤 위에서 밤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시나 가까이 왔을 때에 지나가실 때 무슨 길이 보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불빛이 도시를 중심으로 꽉 모여 있다가 도시의 주변에 보면은 길을 따라서 쭉 퍼져갔다가 또좀 있으면 확 모여 있고 퍼져가고 이런 것들이 봅니다. 마치 뇌의 신경을 보면 붙였다가 퍼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번져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살리는 일을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줄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을 남깁니다. 건물이 필요하지만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옵시다.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모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모판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거기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모았냐, 얼마나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남긴 것은 사람을 얼마나 키워서 어디 가든가 심어지는 곳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키워놓은 것. 그것이 사역이 있어야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저 사람을 써서 버려서 사역만 키워놓은 것은 이것은 실컷 해고 껍데기 포장지만 가지고 내용물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사역을 맡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개척해서 지금 1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첫날부터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대체할 수 있고 저보다 더 낫게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했던 사역들을 처음에 가서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해서 내가 그 사역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그 사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놓는 이 일을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후서를 보면서 그저 생각나는 거 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생각나는 거한 일곱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굴이라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사람을 키운다는 입술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빨입니다. 이빨이 있어야 먹어서 씹어서 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사역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왔다. 어떤 사람과 만남을 주셨다. 이 만남을 주셨을 때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이거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차를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저 이렇게 토잉카를 토잉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토잉하러 가시는 분이 아무튼 맡겼는데 영어가 잘안 돼서 제가 할수 없이 그 자리 가게 됐어요. 이쪽에 바쁜데 할수 없이 가게 돼서 그분을 따라 토잉차를 맡기는 데를 가니까 그쪽에서 한 공장을 갔는데 트랜스미션 하는 공장이신데 그분이 1971년도부터 미국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5세 원조예요. 지금 나이가 70인데 그분이 트랜스미션만 전문으로 하시면서 그분이 저는 트랜스미션만 갈고 가면 되는 것인데 맡기고 계약을 만 이것만 하는데 그분이 내보고 뭘 하느냐고 뭘 어떤 왜 왔느냐고 이 트랜스미션이 왜 어디에 필요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들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와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준비를 했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서 사람들끼리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하게 말들이 오고 가고 이걸 하는지. 야, 여기는 인격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줬던 그 마음이 있다고. 자기가 지금 와서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했지만은 나머지 것을, 이것을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쓸일 많이 있다고.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자기의 새롭게 하는 공장에도 들어가서 보여주고 사업 계획을 저하고 언제 봤다고요.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야, 하필이면 토잉차가 그렇게 돼가지고, 안 가도 될 거를 따라가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영 필라델피아 골짜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open-ended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여 가실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트랜스미션이 되면 또 한번 찾아가 볼 거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분에 있었던 그 소원이, 정말로 40년 가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그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한 분이, 옆에 저기 미국 직원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냥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고 허겁거리고 그럴 때에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가라앉은 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만남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것뿐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이 하나로 움직이는 이 시야에 눈을 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여금, 기도로 품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전기가 있기 위해서는 불이 왔지만은, 이거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 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옵시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끊일 수 없는 관심이라는 탯줄입니다. 10년 전에 잠시 만났고, 20년 전에 만났고, 5년 전에 만났고, 이 만남의 줄들을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3주 지나가서 할수 없이 피하듯이 도망왔을 수 있지만은,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제자 중에 디모데를 한명 보내고요. 갔다 오거나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내,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 보내거나 오면 또 보내주고요. 이렇게 항상 관심을 주고 챙겨주는 것이 파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만남들이 참 신기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우리 은진이 자매,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달라스로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월 해가지고, 그 조그만 제일 작은 거에서 보따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요. 내려갈 때에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들 중에, 달라스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연락했습니다. 은진이 내려가니까 같이 신앙생활 좀 해라. 신앙생활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킹덤을 통해서 만났던 청년이 결혼해서 달라스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또 연락할 겁니다. 만나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기도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줬던 것을, 이것을 끊임없이 관심이라는 탯줄입니다. 그것을 놓게 되면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계에 대한 고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할수 없이 오해가 될까봐 연락을 안 하고 있어도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한번 타치하고 지나가시면서,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챙겨주니까 부모지요. 관심 주니까 부모지요. 낳은 부모가 진짜 부모냐, 무슨 부모가 진짜 부모냐 할 때, 저는요, 키워준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해서, 사람의 경우는요, 왜 포기하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착하고는 다릅니다. 집착하고는 달라요. 얼마든지 자유를 주고 얼마든지 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데까지는, 그 다음 넘길 때까지는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온 아가야와 데살로니가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고요. 너희들이 뭐 하여튼 뭐 아주 격하게 칭찬해요. 칭찬할 때 그냥 이렇게 입 바르기가 아니고요. 격하게 칭찬합니다. 그리고요. 격려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데살로니가 앞부분은 좋지만 뒷쪽 부분에 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해라라고 권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티칭이 그저 이렇게 하면은 포춘 쿠키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저 좋은 말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거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때로는 이름을 둘러서 이야기하고 어떤 데 이름을 둘러서 이야기 안할 때는 그저 둘러둘러 하면서 그 이슈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릇된 종말론에 잡혀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시대에 자기도 예수님 당장 올줄 알고 막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느니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한참 생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니까 이거저거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남의 이렇게 얹혀가지고 사는 사람, 일안 하고 사는 사람 또는 가정살이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고 불륜의 문제가 있고 내 아내를 잘 대접하라 이 말이 드는가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것을 등쳐먹고 방종하게 사는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단점에 대해서 말하자.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요. 맨 처음에 너희들 왜 이거 했니? 우리는 보통 왜 이거 했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래도 너는 꼭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로 보낼 때 편지도 보면요. 앞부분에는요. 너희가 어떻게 충성인 것을 알며 뭐 이러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바울은 장점에 집중해서 과도하게 격하게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사랑은 작정하고 마음에 품은 편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이 싸우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부모로서의 나의 입장은 공평하게 하는 그 입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일단은 안 다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뭐 이럴 필요 판단해줄 거는 남은 그 판단해줘요. 그거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 대해서 품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흠점도 장점으로 덮어주고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배려를 합니다. 이것이 작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하기 전에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라고 뜬금없이 곳곳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이것이 왜 이것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때 흔들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택한 자라는 내가 모든 것이 있어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에요. That's it.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도 이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갈 때에도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맨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의 육체의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그것을 알겠습니까? 지독하게 고독한 자리를 얻으십시다. 그런데 그 고독한 자리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하고 갈 것인가?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중심,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의 중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고 이 초점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을 키우다가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이 있었을 때에 제일 병균이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병원입니다. 거기 있는 병원도 오만 가지 지독한 바이러스들이, 그런 바이러스들이 슈퍼 박테리아도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지독한 죄인들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목사들 가운데 있고, 장로들 가운데 있고, 사역자들 가운데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갑니다. 아니요,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다.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다. 이 말은 궁극적인 책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기 대해서 이 중심을 못을 쾅 받고 있어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병 고치다가 내가 버린 자가 되는 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열매가 지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면요,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영양가 없는 사람은 안 모이고요. 영양가 있는 사람이 모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불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는요, 따라만 오면 돼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몇 명이, 꿈을 가진 몇 명이 그것을 보는 것이지 온몸이 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